휴가로부터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 우리 호프교회 가족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그리고 산불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준 많은 우리 호프교회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자신께서 바로 성경이 그분을 증언한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구약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책이며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에 관한 책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오직 한 중보자만이 계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믿고 고백해야 하는 오직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의 소망만이 남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분이시며 또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주제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따라서 올해의 주제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특히 이 구절의 앞부분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올해 집중할 주제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에 대한 다양한 측면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66권 모두가 예수님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루 설교로 예수님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저의 첫 번째 설교의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저는 오늘은 예수님의 권위에 집중하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면 그분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제기한 주요 문제 또한 바로 그분의 권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러한 높은 권위에 있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 행동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자신들이 개인들에게 권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마련하던 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어리둥절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그룹에 속하지 않으셨으며 그들 무리에 속해 있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권위 있는 분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대중들은 예수님과 다른 종교 지도자 및 요새 율법학자들이 차이가 있다고 보았으며 이것은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깜짝 놀랐다는 의미로 사용된 영어 단어인 astonish는 우리가 사용하는 surprise라는 단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것은 사람의 정신을 번쩍 뜨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바로 권위가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설교하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정통성과 권위로 인해 큰 감명을 받아 압도되었습니다.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가 어떻게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기쁘게 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간의 가르침 사이에 차이가 있던 주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 때문입니다. 1828년 노아 웹스터 영어사전은 권위라는 단어에 대한 9가지 의미를 소개합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소개해드린다면 권위는 첫 번째로 지휘권 또는 행동권, 두 번째로 인격 또는 직책의 영향력, 세 번째 신뢰성, 네 번째 위험 있는 인격의 무게, 다섯 번째 정부, 즉 영향력 또는 명령을 행사하는 개인, 기관 등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이 모든 의미들을 종합하여 권위라고 하는 단어를 간단히 묘사한다면 이 단어는 바로 힘 또는 통치를 의미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능력이시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대 지도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분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찬양과 순종을 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영혼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할 것이라는 마음의 결심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고 바로 우리에게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성경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계시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어떻게 언급되고 그분의 백성이 어떻게 그것을 인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삶과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위를 소유하셨고 그것을 행사하신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성경을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표출되는 그들의 견해들 중에서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장하고 선포하며 그분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궁극적이고 최종이신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고 그분의 말씀은 최종적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설교의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나와 있는 대로 초대교회 사도들의 교회는 분명히 그분의 권위를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복음서는 초대교회의 견해를 말해주고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한 역사적 자료와 그분과 접촉한 사람들의 반응에 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서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를 주장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신의 육체에 속한 생명에 대한 권위도 주장하셨습니다. 그분은 목자와 양에 관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헬라어 단어로 파워는, 힘이라는 단어는 권위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장하신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대답하셨던 예수님의 자격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서기관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권위를 주장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건이 쉽겠느냐?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11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마가복음 2장 6절, 7절은 이러한 사건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보여졌는지를 알려줍니다. 마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했는가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도다.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했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신적 권위를 행사하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던 이유입니다. 이것은 어떤 신비한 그런 권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온 그런 신적 권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사명을 선포하셨을 때이 절정의 예가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둘째로 복음서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에 신적 권위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끝날 무렵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셨던 중요한 예가 있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그분의 말을 듣고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바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나의 이 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는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위가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가까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헬라 본문에서 이중 부정으로 강조된 것이며 이것은 절대로 전혀라는 의미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내 말은 바로 절대로 전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강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그러한 권위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권위에 대한 예수님의 주장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적절한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주장한 권위는 절대적이고 완전 무결한 것이었다. 예수님은 인간의 권위에 호소하지 않았고 그분의 가르침은 본래부터 신성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영원히 유효하다. 실제로 복음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말씀하실 때 보여주신 이 권위가 동시대의 사람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인정받았음을 더 분명히 밝혀줍니다.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이 끝날 무렵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누가는 4장 32절에 또 다른 경우를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이러라. 아멘. 여기서 영어로 파워라고 사용된 이 구절의 헬라어가 바로 권위와 같은 단어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군인들을 보냈지만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46절은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읽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보통 사람의 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아픈 종이 있던 백부장 또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백부장이 바로 그 종을 보내서 아픈 종을 위해서 그 다른 종 하나를 보냈던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백부장은 예수님이 그 아픈 사람에게 가시거나 그 사람을 만져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도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함으로써 그가 이해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권위와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네 번째로 복음서에 따르면 심지어 예수님의 적들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권위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8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바로 이러한 질문들로 인해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던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누가 너에게 이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행동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질문으로 반박하셨습니다. 그들이 진실되게 정보를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요한의 세례에 관한 예수님의 질문은 그들을 딜레마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는 모른다 라고 말함으로써 대답을 거부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표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분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기원에 대해서 요한과 동일하거나 혹은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요한의 사역의 근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으로 주장하더라도 하나님을 예수님의 권위의 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에 그들을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은 또한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예수님의 생각을 반영하며 이것은 그 뒤에 나오는 비유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결론을 내린다면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물러서서 신선한 눈으로 신약과 성경 전체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신약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큰 주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 권위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놀랄 것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권위의 근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질문 중 하나는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는가 바로 마가복음 11장 28절 하반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의 동기는 틀렸지만 그 질문 자체는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성경적 증거에 따른 즉각적이고 명백한 반응은 바로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는 그들로부터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종교 지도자나 그 시대의 종교적 조직에 의한 승인이나 지지를 받음으로써 부여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부터 예수님이 능력과 권세를 받았다고 비난함으로써 예수님의 권위를 다른 곳에서 부여받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바로 그러한 신비한 힘을 그들이 믿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이러한 비난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확인시켜 주시고서 이것은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1절과 32절에서 성령에 대한 신성 모독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버나드 램이라는 사람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들을 다루며 말했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둘째로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권위 또한 이러한 권위를 행사하셨던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부여받아서 보이면 행사했던 그 권위와 동일시될 수는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동일시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책임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예레미야 23장 28절에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 사람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아멘. 그들이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말이나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항상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말이 나온 것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형식으로 자주 소개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처음으로 이것이 언급됩니다. 바로 1인칭 시점에서 나의라는 말로 함께 말씀합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말과 굉장히 다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은 선지자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입니다. 예수께서는 선지자들과는 다른 예수님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셋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권위는 파생되거나 위임된 것이 아니라 고유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단지 그분의 위치가 아니라 그분의 인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셨습니다. 그는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입니다. 버나드 램에 말했듯이 예수님의 권위의 최고의 기초는 그분이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보내주신 구세주인 것입니다. 램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의 권위가 최고적 권위인 것과 진실함의 두 가지 유형임을 확인했습니다. 최고적 권위는 분명히 그분의 신성한 본성의 권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된 통치적 권위를 말합니다. 진실한 권위는 진리의 권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나는 진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께서 종교적인 천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서 가장 지각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것이 그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절대적인 순종에 대한 근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며 그분은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의 인격 때문에 자신 안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아버지여 이제 아버지께서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가진 영광으로 당신 자신을 영화롭게 하소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가진 영광으로 당신 자신을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버나드 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말씀에 대한 확신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확실성을 근거로 해서 섰기 때문에 우리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같이 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권위자이시며 그분의 권위는 자신을 제외한 어느 누구에게서도 파생되어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권위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와 성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권위의 기초가 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그의 인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르침이 오해와 오용됨으로부터 반드시 보도되어야 합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강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머지 성경 말씀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의 다른 부분보다 더 큰 진리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신약 성경의 여러 붉은 글씨 판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성이 되었는데 이 판본은 예수님의 말을 빨간색으로 인쇄하며 나머지 성경 본문에서는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절들이 다른 판본들이 한 개 이상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것을 따라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다른 색으로 표시된 부분만이 아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을 때 성경의 어느 부분이 예수님 자신께서 쓰신 부분인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영감을 받은 사도적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께서는 성경의 일부분도 쓰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있는 한 예수님께서 기록하신 유일한 메시지는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한 여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그녀를 심판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6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 이렇게 요한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땅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예수님이 쓰셨다는 기록입니다. 요한은 그 말을 기록하지 않았고 그 먼지 속의 글자는 곧 지어졌습니다. 나머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두 그 음성을 통해서 전해졌고 글로서가 아니라 모두 공기와 사람들의 마음에만 기록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복음 저자들과 성령의 사역에 대한 신뢰를 근거하여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말씀에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버나드 램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있는 그 세대를 제외한 다른 세대에서는 거룩한 말씀의 옷을 입고 오십니다.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는 영감을 받은 사도적 증인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에게 참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도 적용됩니다. 둘째로 영원한 말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개인적인 권위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보여주는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일에서 나타나신 주님의 권세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것과는 구별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살펴보면 이 말씀이 평범하지 않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의 독특한 특징 몇 가지를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말씀이 존재했습니다. 말씀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하였습니다. 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 바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두 번째로 1절에서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사물이 아니라 바로 인격체이심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인격체이심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2절에서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것은 정말로 초월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나타난 대로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와 동시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중요하고 신비한 가르침입니다. 삼위일체뿐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는 정말로 신비한 것입니다. 말씀은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위에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의 말씀도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3절에서 말씀은 인격체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분 없이는 어떤 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4절에서 말씀은 생명입니다. 맞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길을 원합니다. 예수. 나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 아멘. 이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읽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지 쓰여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보이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은 바로 나타났으며 사람들은 그분을 보았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나온 것처럼 육신이 되었습니다. 말씀과 예수님을 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초막절 때에 성전에서 그분의 가르침에 경탄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 말씀.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16절과 17절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배우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듣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유대인과의 단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 내가 너희에게 대할 것이 맞나?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8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한복음 8장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요한복음 8장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십니다. 앞서 예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의 관계에 대한 지적인 선언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유대인과의 대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다음과 같이 메시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함께 찾아서 49절, 5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바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하심에는 신비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8절에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는 빌립의 요청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말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또한 아버지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대한 가장 높은 견해를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여기서의 성경은 바로 구약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존중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은 기록된 바라는 형식과 성경을 인용하여서 마귀의 유혹에 반응했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적 권위의 원칙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 세우셨으며 그분의 권위가 강조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위와 무게로서 그것을 인정하셨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제임스 패커는 올바르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권위를 사용하심으로써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던 많은 생각들 가운데서 예수님께는 잘못된 것으로 보여졌던 것들에 대해 도전하고 정죄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의 권위를 그분의 개인적인 권위로서 무시하시는 일을 결코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직면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육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행하고 가르치신 모든 것에 대해 신성한 권위가 있음을 말씀하셨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구약의 절대적 권위를 확인시켜 주시고 그 자신도 말씀에 대한 순복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신성과 본성에 권위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육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개인적 최고의 진실된 권위의 충만함으로 말씀하십니다. 지상에서 그분의 세대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는 영감을 받은 성경의 일부로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지난날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자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꺼이 기쁘게 그분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자신께 말씀이 바로 자신을 증언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 관심을 게을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영적인 성령의 어떠한 그런 현상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좋지만 저는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계십니까? 얼만큼 예수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버나드 램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통치하시고 바로 최종적인 분이심을 우리가 모두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꺼이 예수님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 가라고 하는 모든 것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계획과 행동과 모든 것들에 예수님의 권위를 경험하시고 말씀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